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1장, 오늘은 2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 예, 다 찾으셨어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치 않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너의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늑탈한 일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가로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이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취하여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미뇨?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일곱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족속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비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우리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블레셋 족속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내었더라. 아멘. 자, 오늘 계속해서 우리 창세기 21장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라에게서 약속을 따라난 아들 이삭이 바로 유업을 이을 아들입니다. 하갈에게서 육체를 따라난 아들 이스마엘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스마엘은 하갈과 함께 쫓겨나야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천국 백성과 세상 죄인들이 함께 유업을 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에 속한 백성들은 예수님께 속한 백성들과 함께 천국을 기업으로 얻지 못하고 마침내 다 지옥으로 쫓겨날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10절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30절에서 31절에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유업을 얻을 자는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이요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아들, 곧 누구입니까? 이삭, 그리고 이삭이 가르치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스마엘과 같이 살아가지 말라. 이스마엘과 같이 살아가는 죄성을 쫓아버리라고 명하십니다. 천국을 우리의 영원한 기업으로 얻을 약속의 아들들로, 예수님의 삶으로 이삭과 같이 살아가라고 명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성도의 삶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삶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았고요. 오늘도 이어오는 그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우리 성도의 부르심, 우리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난 후에 어디로 가서 살게 되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부엘세바의 광야로 가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마엘이 활 쏘는 자로 자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가나안 땅의 남서쪽에 있는 바란 광야라는 곳까지 거하며 애굽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앞에 21장 14절에서 2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주세요. 14절에서 21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며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들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닿은지라 그 자식을 떨기나무 아래 두며 가로되 자식의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살 한 바탕쯤 가서 마주앉아 바라보며 방성대곡하니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거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웠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할 때에 그 어미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더라. 자, 이 말씀을 보면 결국 이스마엘은 이방인과 같이 자라갑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마엘에게 있지 않았기 때문으로도 볼 수 있지만 이스마엘 자신도 하나님을 떠나 이방인과 같이 살아가요. 하갈도. 자, 그런데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손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긍휼히 여기시고 보존하여 주시는 모습이 나오죠.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보존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삭, 곧 약속의 자손들을 보존하시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죠. 이삭이 증거하는 하나님 자녀들은 무엇을 위해 보존하실까요? 예수님 안에서 천국 기업을 마침내 무르는 날까지 그 삶을 믿음으로 보존해 주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결국에 천국 기업을 예수님 안에서 무르기 위해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는 그 보존이시고요. 지금 이스마엘의 보존은 어떤 보존인가요? 이스마엘이 증거하는 세상 백성들은 단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날까지 일반 은혜 가운데 보존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해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또 열심히 일하면 먹고 살게 해주시고 이런 일반 은혜 가운데서 보존되지만 결국은 어떻습니까? 마침내 영원한 지옥 심판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마엘의 보존과 이삭의 보존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22절부터 시작되는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갈과 이스마엘이 부엘세바로 쫓겨가서 거기 거하는데 누구도 부엘세바로 가서 살아가게 되죠? 아브라함도 이삭과 함께 부엘세바로 가서 거하는 사건이 따라옵니다. 자, 좀 이상하죠? 어떻게 아브라함과 이삭도 부엘세바까지 내려가 살게 될까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아마 양을 치며 장막 생활을 하며 돌아다녀야 했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이곳저곳을 옮겨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죠. 한 곳에 머무르질 않아요. 계속되는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면 가나안 땅 이곳저곳을 옮겨다닌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간 곳이라 할지라도 함께 부엘세바로까지 가서 거한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그저 아브라함이 양떼를 몰며 장막 생활을 위해 옮겨다닌 것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숨겨져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약속을 향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가서 거하는 가나안 땅의 지경마다 장차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실 언약 기업의 기업의 땅이 되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 그것을 살펴보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이곳저곳 남방으로 내려가며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이것을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부엘세바까지 내려갑니다. 이 부엘세바가 구원 역사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부엘세바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때 이 부엘세바가 가나안 땅의 가장 남방 경계선이 돼요. 그래서 남쪽 경계로 가나안 땅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유할 때에 부엘세바가 그 경계가 돼서 부엘세바까지 차지하게 되는 그거하고 연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약속의 기업을 이제 무르게 될 아브라함과 이삭이 약속의 기업을 무르지 못하고 쫓겨간 이스마엘과 잠시 동안 한 곳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다르다는 거죠. 하갈과 이스마엘은 쫓겨가는 거고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 땅을 얻기 위해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땅에서도 이스마엘은 그 부엘세바를 기업으로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바란 광야까지 쫓겨가게 됩니다. 자,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뿐 아니라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비록 이스마엘이 살던 그 부엘세바 땅에서 함께 거하지만 완전히 다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다른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다른 삶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이 땅에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완전히 다른 현실 속에서 다른 삶의 원리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2절에서 24절. 자, 이제 그런 내용들이 하나씩 하나씩 나오는데 너무 재미있는 얘기 모습이 나와요. 22절에서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치 않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너에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너의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자, 26절까지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늑탈한 일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가로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이야 들었노라. 자, 이 구절을 여러분 보시면 누가 다시 나타나냐 하면 아비멜렉이 다시 나타나요. 창세기 20장에서 그 아브라함이 두려워하여 사라를 빼앗겼던, 그죠? 사라를 취하여 갔던 세상왕 아비멜렉이 다시 등장하는데 그 아비멜렉의 모습이 창세기 20장에서의 모습과 오늘 본문의 모습이 너무나 반대라는 거죠. 너무나 대조적으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에 20장에서 아브라함은 이 세상왕 아비멜렉이 두려웠습니다. 그렇죠? 예전에 애굽왕을 두려워했던 것처럼 그래서 자기가 죽임을 당할까봐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고 그 아비멜렉 왕에게 내어주기까지 했죠. 그런데 그 20장에서 이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취하여 갔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 후에는 바뀌어요. 이제는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인 아브라함까지 두려워하는 자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아비멜렉이 거하던 다스리던 그 블레셋 땅에 들어와 옮겨와서 살게 되자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와 동맹을 맺기를 원합니다. 무서운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로 보고 두려워하며 나와 내 자녀들을 후대하여 달라. 좀 잘 봐달라 이런 소리죠. 아브라함에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맹세해달라. 그 마음을 바꾸지 말아달라. 맹세해달라고 요청하며 언약까지 맺게 합니다. 그런데 아비멜렉만 바뀌어져 있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모습도 바뀌어져 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모습도 아비멜렉 집에 내렸던 그 하나님의 그 재앙을 아브라함이 보았죠. 그리고 하나님이 끝까지 사라를 지켜주셔서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마침내 아들 이삭까지 주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는 아비멜렉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애굽 왕이 두렵고 아비멜렉 왕이 두려워서 사라까지 누이라고 속이고 내어줬던 그 모습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믿음으로 자라간 모습이죠. 그래서 어떤 모습까지 보이냐면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까지 늑탈해간 빼앗아간 사건으로 인해서 오히려 아비멜렉 왕을 책망하였다는 내용이 나와요. 25절 26절에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늑탈한 일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가로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이야 들었노라. 변명하고 있죠. 야, 내가 몰랐다. 너도 왜 얘기 좀 해주지. 내가 몰랐다. 알았으면 안 그랬을 텐데. 얼마나 비굴한 모습이에요. 예? 세상적으로는 누가 더 강하고 부유한 자였습니까? 아비멜렉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전에는 다 뺏겼잖아요. 지금도 세상 힘으로는 우물까지 빼앗겨야 되는 그러한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뭐가 다른 거예요? 뭐가 이렇게 바뀌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누구였나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한테 왔을 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것으로 인해서 바뀌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바뀌고 아비멜렉도 바뀝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 것은 비록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지만 그것이 세상적으로 더 강하고 부요해지는 것으로 드러나지 않죠. 오히려 세상적으로 더 강하고 부유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이 아비멜렉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절대 세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부터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는 더욱 약하고 초라한 이 아브라함이 오히려 세상적으로는 강하고 부유한 왕 아비멜렉을 꾸짖고 책망한다는 거죠. 마치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사건으로 인해 아비멜렉을 아브라함이 심판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말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러한 모습을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20장과 연결이 되어 완전히 반전되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걸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여기에 숨겨진 모습이 있습니다. 이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재판관이 되어 세상왕 아비멜렉을 심판하고 아비멜렉이 그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20장과 연결을 해보면 창세기 20장에서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빼앗아간 일에 대해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심판하시고 꾸짖고 책망하는 모습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아간 일에 대해 아브라함이 하나님처럼 아비멜렉을 꾸짖고 심판하고 책망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장이 다시 21장에서 재현되는데 하나님의 자리엔 누가 가 있냐면 아브라함이 가 있다는 거죠. 아비멜렉을 꾸짖고 책망합니다. 그리고 빼앗긴 것을 다시 도로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같은 재판관이 되고 심판자가 되어 세상 왕을 심판하고 빼앗긴 것을 도로 찾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또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중요한 내용을 한 가지 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왕을 심판하여 꾸짖고 도로 찾는 것이 무엇에 관한 거였죠? 무엇을 도로 찾으려는 거였죠? 우물입니다. 우물. 이 우물이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 우물은 당시 그 가나안 땅에서 그 주위 땅의 소유권을 얻는 것과 같은 의미였습니다. 우물을 얻었으면 그 땅이 자기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거주지가 그 우물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은 아비멜렉 왕이 빼앗아간 우물과 그 주위의 땅이 자기 소유임을 주장하며 그 우물과 땅을 빼앗아간 아비멜렉 왕을 고소하고 책망하고 재판하고 있다는 거죠. 25절과 30절에 보면 이 우물을 아브라함의 우물이라 하고 아브라함이 판 우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책망을 받은 아비멜렉 왕이 그 우물과 땅의 소유가 아브라함임을 인정하며 기꺼이 내어줍니다. 네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암양새끼 7마리를 아비멜렉 왕에게 내어주며 이 우물이 아브라함의 소유라는 증거를 삼고 서로 언약을 맺어요. 22장 27절에서 31절에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취하여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일곱 암양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일곱 암양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미뇨?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새끼 일곱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이 땅은 내 땅이라는 거예요. 맹세라는 거예요. 이 일곱 암양새끼로.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다고 합니다. 부엘세바라는 이름의 뜻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부엘이라는 뜻은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우물. 우물. 세바는 무슨 뜻일까요? 이게 헬라, 히브리어하고 영어하고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세븐, 일곱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첫 번째 의미는. 일곱이라는 뜻도 있고 맹세라는 뜻도 있어요. 맹세. 모르겠어요. 그 이스라엘의 전통이 일곱으로 무슨 맹세라는 전통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원어가 같습니다. 그 어원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맹세하여 얻은 우물, 그래서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으로도 부엘세바의 뜻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일곱 암양새끼를 주며 증거를 삼고 얻은 것으로 보아 일곱 배 우물, 일곱 양으로 맹세를 맺은 우물. 뭐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아브라함이 이렇게 담대하게 부엘세바의 우물과 땅을 자기의 소유로 주장하며 아비멜렉 왕에게서 도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는 거죠.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 역사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이 사건을 통해 증거하게 하신 믿음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어떤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기업의 땅에 관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그저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왕이 그저 누가 우물을 차지하느냐, 누가 이 땅을 차지하느냐, 세상 땅에 대한 세력 다툼을 보여주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냥 땅이 아니죠.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언약 축복의 땅. 전에 갈대아 우르 땅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그와 그의 후손들의 언약 기업으로 주실 것을 약속하시며 언약을 맺으셨죠. 그저 갈대아 우르 땅에서 내가 너를 잘되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 안 하셨어요. 가나안 땅이 너의 언약 기업이라. 이 땅을 너의 소유로 주겠다 하시며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시는 자신의 언약 기업으로 소유한 믿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 그래서 그 땅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도로 찾는 겁니다. 내 소유라 주장합니다. 비록 세상적으로는 그 힘이 미약하여 잠시 빼앗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기 소유임을 주장하며 잃어버리지 않고 도로 찾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기업을 가나안 땅을 소유하는 것으로 증거해야 했죠. 왜? 완전한 참 언약 기업이 아직 임하지 않은 때였기 때문에. 그러나 가나안 땅의 기업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그의 백성들에게 주실 영원한 언약 기업의 땅인 천국을 가리키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관한 가나안 땅의 기업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결국 어떤 믿음과 연결되는 걸까요? 천국 기업에 대한 믿음과 연결이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며 천국을 향한 믿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저희들의 말이 아니죠.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나오죠.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그런데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자신의 기업으로 온전히 누리질 못합니다. 왜? 가나안 땅에서 얻은 게 없어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도 가나안 땅의 기업을 다 소유하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 죽을 때 그 사라 옆에 묻었던 그 굴, 그 무덤 한 평밖에는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실제로 가나안 땅을 다 소유로 누리질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가나안 땅이 내 소유라는 것을 증거하고 살았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